시작. 경건의 달. 4월달은 경건의 달입니다. 지난주에 경건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았는데요. 바람직한 두려움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건의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전체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을 죽인 사람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다윗은 이 원치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자꾸만 공로의식을 이제 부추기는 바람에 결국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힘없이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순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광야라는 광야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광야, 바란광야 등 이 광야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광야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광야는 어느 곳이냐면은 메마른 곳이고 뭐 인적도 없고요. 거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광야를 정신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혹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은둔지가 두 곳이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 이 헤브론까지 포함하면 세 곳인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아돌람 동굴이었습니다. 400명이 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압제당하는 사람,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빚진 사람, 낙오자들, 실패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어쩌면 그곳이 다윗이 처음 교회를 이룬 장소인데 1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역대하 12장을 보면 그 비천한 떠돌이 사람들, 상처 많고 애통했던 사람들, 처방당했던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둘람 동굴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제 또 그를 찾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위하고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갑니다. 원수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국의 망명이라도 하면은 거기 가면 생명을 부지할까 싶어서 거기에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16개월 동안 블레셋 왕 이 아기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협조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부탁을 해요. 내가 거처할 땅 좀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에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다시 또 세워집니다. 600여 명이 되는 군사들만, 600여 명이 되는 그냥 큰 무리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기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600여 명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고 난 뒤에 그야말로 무참하게도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그 가족들, 여자들 다 데리고 가고 그냥 소와 양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을은 불탔고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부하 600명 중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탄에 빠져 있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윗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성이 마비된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는데,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되돌아올 것이니 추적하라, 추격하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버솔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거기에 남겨둡니다. 너 여기 쉬어라. 너희들 여기 쉬어라 하고 400명을 데리고 사막 지역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만 있고 이게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막에, 그 가열한 땅 사막에 한 이집트 사람이 병들어서 그냥 허덕이며 죽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해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은혜를 갚는다고 아말렉이 도망간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결국은 아말렉이 가 있는 곳에 400명이 막 달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왔다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흥청망청 그러고 있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그냥 즉시 그들을 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다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명이 그야말로 막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는 이게 다윗 책임이다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큰 소리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막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이제 400명이 오는데, 탈진하여 중간에 쉬어있던 200명 버솔 시내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 만나게 됩니다. 나고 했던 사람이 그 일행을 맞으면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다윗을 환영하고 막 400명의 군인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친히 다윗이 그들에게 문안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다윗과 출전했던 군사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고한 사람들, 버솔 시내가에서 물에 다리나 담그고 있던 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데려가게 하고 전리품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건져서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때 다윗이 나서서 말합니다. 23절, 24절 보게 되면요. 아, 우리 읽었습니다만 동지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달랬다고 해요. 달랬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누가 넘겨줬느냐? 주님이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이 제안한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우리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준 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공로식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이죠. 결국은 다윗의 제안으로 나고하여 뒤에 남아있던 버솔 시내가에 물건을 지켜있던 그 200명이나 목숨을 걸고 아말렉을 위하여 아말렉과 싸움해서 그 물건들을 빼앗고 혹은 또 그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데려온 그 사람들이나 모두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공로식 버리고 관대함 기록인데 딱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공로의식이 있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굴종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0명의 용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말렉과 전투를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자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로 보면 그게 옳습니다. 공평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고 해서 못 갔어요. 버솔 시내가에 그냥 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야비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쫓기고 도망했을 때 그들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버림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에 도망자 신세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입니다. 빚진 자들이었어요. 비참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공로식으로 충만해서 공평과 공정을 내세운 겁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쟁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연이라고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병든 자 버림을 당한 이집트 한 사람도 만나게 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결국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공로식을 내세우면서 화를 내고 200명을 차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음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뭐 일꾼을 좀 구하려고 아침 9시에 나가고 들어와서 일 좀 하라고, 그 다음에 2시에 나가서 또 데려와서 일 좀 하라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가서 일꾼들 데려와서 일하라고, 그 다음에 낮 5시, 6시에 이제 일이 끝나는데 5시 돼서도 일꾼을 데려와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딱 돼서 쉽게 말하자면 일 다 마쳤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아침 아마 9시나 뭐 혹은 2시에 왔던 사람들이, 이야, 나 좀 많이 받겠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한 두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뭐 좀 이제 많이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했겠죠. 주인은 5시에 온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배려했는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주 막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따졌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일을 시작할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그러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것과 너에게 그렇게 주는 것, 그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 안 하죠. 진짜 공평 안 해요. 공평 안 해요.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오후 6시까지 막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아니 해넘어갈 정도 돼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딱 주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화나죠. 화내지 않을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화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생이 아버지 유산 다 챙겨가지고 멀리 가서 탕진 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화를 좀 내고 야단을 쳐야 될 건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이는 거예요. 그 파티를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이만한 케이크 사가지고 잘 돌아왔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동네방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왔다 하면서 막 송아지를 잡고 막 반지 뺏어 주고 막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이 밖에서 그 잔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한 일이 얼만데,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잘했는데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창녀들 하고 술 마시고 놀고 돈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잔치를 해줘? 그 아버지 앞에 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거역한 거 있어요? 지금 부드럽게 제가 이런 말하는데 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지금까지 거역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명령 어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녀들과 어울려서 재산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한 이 아들이라 했거든요. 이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 내 친구들과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따졌어요.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저는 전에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 형님이 한번 집 나가고 난 뒤에 온 집안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찾고 있는데, 나중에 한 달인가 있다가 저 형님이 저 서울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밥을 해서 고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형님만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잘 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옆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속으로는요, 아, 집을 나가면 이래 되구나, 나도 집 좀 나가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너무너무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0명의 용사가 사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로의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대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재산을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한 사람, 공로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산 것이지 사람 앞에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공로의식을 내세우며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면은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는 즐거워, 기뻐. 남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는 화가 나. 그 차별의식, 보상의식이 우리 밑바닥에는 다 세상적 사고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400명 용사들처럼 이런 아침부터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일꾼처럼 아버지 명령 잘 지키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개인 학습, 이제 요리문답 그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작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모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버설 시내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상을 줘야 되겠다. 아주 작은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죠, 사실은요. 근데 왜 불편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물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에 선물이 엄청난 것이었다면 속으로 불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공로의식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봉사를 하고 누가 더 헌신을 하고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헌금을 하느냐? 그 공로의식 때문에 합니까? 만일에 그걸 공로의식대로 하면은 그 은혜의식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나 충분히 동기 제공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나 교회에서 차별당했다. 목사가 어느 사람 편에 하더라. 또 특정한 사람이 자꾸만 공로식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더라.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면은 반드시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더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박수도 안 치네요. 잘하면 박수. 잘못하면 더 박수. 몸살 할 때까지 쳐야 돼. 이래야 돼. 그래야 돼.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서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말 안에 주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체도 가슴을 펴고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소외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누려지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관대함을 길러야 합니다. 다윗이 관대함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공로의식 때문에, 원치 않는 공로의식 때문에 환난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세바라고 한 여인을 취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생각하고 공로의식이 있을 때 팍 추락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 한번 조사해보자 했을 때 추락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넉넉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 와서 격려를 받고 무시당하지 않아야만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 혹시 중에서 나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게 눈치가 보인다, 이런 생각, 이런 옹졸함,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공로의식도 문제지만은 병든 비교의식, 옹졸함의 피해의식, 굴종감을 느끼는 거, 괜히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강한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기 공로의식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에 내가 성공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강한 자 중심이 아니라 약한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공로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의식이 있기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대함이 뭐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관대함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마음이에요. 크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풀며 섬기는 성품, 그게 뭐냐? 관대함이에요. 공로의식을 죽이고 어뜸되고자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없는 것, 내 같은 주인 불러주셔서 내가 이만큼 해도 나는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서울 시내가에서 다윗은 지치고 힘이 없고 탈진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공평히 받아 누리도록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 부서울 시내가는 갈보리 언덕과 같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요, 회복과 위로가 있어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 품에 안고 기쁨의 노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시글락 동굴 교회, 시글락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부서울 시내가에 그 교회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로의식 사라져야 합니다. 은혜의식이 생겨서 부서울 시내가 같은 힘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서울이란 말은 찬물이라는 뜻입니다. 찬물, 찬물. 이 찬물이 무엇입니까? 차가운 샘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열불이 확 올라왔을 때 쿨다운 시키는 곳이 바로 부서울 시내가예요. 공로식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에 은혜식이 생겨서 그냥 쿨다운 탁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모인 곳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가 부서울 시내가가 되면은 갈등 없어져요. 분쟁 없어져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노출시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공간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관대함이 정말 믿음의 실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경건의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은요, 어떤 신앙의 종교적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바람직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져서 오히려 섬기고 베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공로의식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나는 죽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넉넉히 손해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